제가 결혼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7년에서 8년 정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21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고 작은 시절에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간혹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나는 현숙한 여인이 될 거야. 뭐 제 아내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수 있지만 제 아내를 조금 대해보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강단 있고 또 소신이 있는 사람이고 철학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뭐 달리 말하면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 혹은 현숙한 여인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25살 무렵에 나름 선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현숙한 여인일 수 없어. 모두가 현모양처가 될 필요가 없어. 뭐 좋게 말하면 그런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네가 무슨 현모양처를 하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그 후로 5, 6년 정도가 지나서 저희가 어쩌다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고 같이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한 지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처음 결혼할 때는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섬기는 전임 전도사가 되어 있는데요. 삶이 변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아내의 내조도 더욱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파워교회 고등학생들을 집에 초청하기도 했고 요 근래에는 간혹 청년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들이 떠나고 나면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야, 네 현모양처 맞네. 현숙한 여인 맞네. 야, 7년이 지나서 8년이 지나서 이제야 그 말의 진위를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놀리면서 웃음을 절반은 섞어가면서 말하긴 했지만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목양하고 한 명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내가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진면목을 아는 데 있어서 저는 7,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꽤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만연한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바치는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호세아가 말했던 이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호세아가 말했던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흥미로운 검색 결과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은지라.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 부부간의 성적 결합을 포함한 어떤 함께 살아가는 어떤 세월이 모든 망라된 이 단어가 알다입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오랜 연애를 했다고 할지라도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꽤 다르죠. 서로 살을 맞대고 살고 다양한 경험과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서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7, 8년 만에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다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배워서 아는 몇 가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이나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좀 은혜로운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며 겪어가며 몸으로 체득하는 암, 그것을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알다 그리고 모른다 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7, 8년간 겪으면서 아,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수긍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긴 세월을 동행하며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하는 것이 앎의 진정한 의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도마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르쳐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알면 따라가야 합니다. 알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안다고 해놓고 따라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잠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 뭐 서점만 가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은 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아픈 청춘들의 이야기, 아픈 청년들의 이야기가 서점만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청년들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요? 경제적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한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들의 창업이 이어지던 시점에 비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들이 해결책도 잘 제시하지 않으면서 요즘 청년들 어렵다라고 많이 많이 이야기하죠. 미디어는 그런 청년들의 발언을 과대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거대한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들 아니면 우리 삼촌 세대들은 민주화라는 가치 혹은 산업화라는 가치가 그들을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배고픈 시대가 배부른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그들은 산업화의 역군으로 일하면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애국자여 또한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독재정권의 불의와 탄압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시위에 나서가며 나름의 운동을 해가며 이 국가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달랐지만 어쨌건 청년들에게는, 당시의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한 강력한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요즘 청년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좋은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죠. 또한 이런 현실들이 정치인과 미디어에 의해서 과포장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 청년의 젊음을 사로잡을 만한 강력한 어떤 사회적 대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합니다. 누군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 청년 세대들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교육자인 저도 청년이죠. 더군다나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저는 청년들의 설교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청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답답합니다. 취직을 놓고 고민하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취직이 잘 안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시험을 더욱더 길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길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들에게 받는 압박이 꽤 크다라고 토로하죠. 대학생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을 보고 자란 우리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죠. 이런 컴플렉스들은, 고민들은 치열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뭐 성형을 권하기도 하고요. 성형 또한 스펙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의 분투를 지켜보면서 이는 마치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블링과 원산지를 두고 등급을 매기죠. 원뿔뿔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 또한 각자가 태어난 집안에 따라 자기들끼리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등급을 매깁니다. 스펙, 외모, 학벌에 의해서 서로에게 등급을 수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를 옥죄게 되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스스로를 옥죄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높아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스스로를 옥죄는 그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을 몰아넣고 상대방을 옥죄게 됩니다. 따라서 취직해도 동료들 간의 관계가 썩 좋을 이유가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끼리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그런 상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옥죄고 자신을 구석에 몰아놓은 그 사람은 상대방도 구석에 몰아넣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자연히 이런 치열한 스트레스는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뭐 한두 잔의 술이 아니라 내일 죽을 각오로 술을 마시곤 합니다. 더군다나 성적인 연합,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관계로 변절된 지 오래입니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은 이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무기력에 빠지곤 하죠. 자신을 착취하고 또 남을 착취하다 보니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남에게 그 기준을 동일하게 들이대다 보니 집에 와서는 쾌락 아니면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현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그래도 저는 그동안 공부한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한 상태에서 청년부로 갔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보는 관점, 직업을 대하는 태도, 직업적 삶, 일상적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근데 요즘 청년들을 목회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쓸모없다 느껴지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어떤 방식이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가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목소리 앞에 자신을 옥죄고 또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갑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스하고도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의 삶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시대 정신에 물든 청년들은 학벌로, 스펙으로, 외모로, 자신들이 갖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로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연히 내면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은 그 시대의 정신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대화는 아주 간단한 대화입니다. 도마가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청년들의 질문입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합니까? 이 직장에 내가 취직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취업진로, 대학, 배우자 등등 수많은 이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독특합니다. 알려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는데 주님은 자신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히 청년들의 어떤 카운셀러,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뭐 직업 선택, 진로 선택, 다양한 고민에 있어서 내 지혜와 지식을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7개월 지나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에는 청년들의 문제는 더 커 보였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말해서는 내가 그걸 해주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을 때 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을 이야기해야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목회자들마다 꿈꾸는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를 기획하게 되면 목회자들 고유의 색깔이 묻어나곤 합니다. 각자의 취향과 성향이 묻어나곤 합니다. 어떤 수련회를 가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또 기도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우리 바쁜 청년들, 이런 모든 청년들을 위한 시간, 모든 청년들을 위한 장소를 선정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다운 교회는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올 수 있는 부담 없는 시간대 그리고 올 수 있는 가까운 부담 없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 수련회는 8월 17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 점심 식사에 이르기까지 1박 2일로 우리 산상기도의 좋은 추억이 있는 영도 홀리 조이 센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짧지만 뜨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수련회라기엔 좀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만 드린다면 짧은 시간이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의 설문을 받아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뭐 레크레이션이나 물놀이나 여행 같은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많은 다수의 청년들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청년이 되다 보니 예배팀으로 섬기고 수련회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마음의 분주함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부산지부에 예배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나누며 예배를 기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적어도 3시간, 4시간 동안 함께 깊이 예배하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보낼 작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이 수련회에서 정말 원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깊은 예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만남을 갈망한다면 내 설교도 제 설교도 조금 더 원초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를 펴놓고 죄에 대해서 한 40분, 5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은혜에 대해서 40분, 5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40분, 5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해서 40분, 50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청년들 중에 조금 길다 는 평가를 내뱉는 청년들이 있지만,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들 속에서 청년들의 빛나는 눈빛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죄, 믿음, 은혜라는 표현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누다 보니 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호응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복음에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의 원초적인 메시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로마서를 강의하고 나면 모든 걸 집약하고 정리해서 집회 시간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원초적인 복음 메시지가 아닐까. 어쨌건 결론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물론 수련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련회 한 번으로 우리가 모두 변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련회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이 삶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모든 여정들은 우리다운 교회에서 또 지원하고 또 양정교회에서 지원하게 될 테니까 이 수련회가 예수를 선택하게 만들고 복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더 멀리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높은 꿈, 더 위대한 꿈을 꾸는 시절입니다. 더 높은 꿈과 위대한 꿈을 꾸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야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제목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정말 위대한 요셉의 자리, 다니엘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물론 지금은 위대한 사도라 부름받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환란당하는 바울의 자리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높고도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던 요셉과 다니엘이건 아니면 매번 일생 가운데 핍박과 환란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건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준비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파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황폐해진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내면을 황폐하게 짓밟아 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황폐해진 내면을 기경해 나가며 그 가운데 싹을 틔우고 그 가운데 꽃을 피우는 존재들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60년에서 100년은 더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얻은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게 될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의 생각보다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할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거치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고 고고한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는가. 청년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외모와 학벌과 권력과 돈 등등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선택하기 위한 첫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면 세계를 기경하는 이 기나긴 영적 여정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긴 비전을 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아야 할 아주 기나긴 영적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재정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순한 칭찬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황폐해진 내면 세계를 다시 기경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기경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비참하고 지금은 때로는 모자라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내면 세계를 가다듬게 되면, 너희가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청년들에게 전달하며 응원하며 또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 해볼까요?